지난번에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 이렇게 반 정도 하다가 이렇게 끊었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나눌 텐데요. 지난주 나눴던 내용을 간략하게 좀 보시면 지금 제가 성경 본문을 로마서 12장 2절을 선택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구조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듭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생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예전의 생명은 죽어있는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조애라는 생명이었습니다. 이거는 부모로부터 오는 생명도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같은 통하는 그런 생명입니다. 이게 조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은요, 우리의 영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영을 못 느껴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못 느껴요.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감정이나 의지나 혹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영의 영역은. 또 이 몸은 어떻습니까? 오감의 영역이잖아요. 갑자기 좀 내가 허약했는데 건강해졌다. 그러면 우리 달라진 거 알아요. 근데 그런 차원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못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혹은 선지자나 사도를 통하여 혹은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뭘 느낄라 하지 말고 그 정답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진짜네.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조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혀 내가 조의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요. 새로운 피조물인지 몰라요. 왜? 점점 이 몸은 노쇠해가고 뭐 별로 새로 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이 혼의 영역은요,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이것을 이게 틀린 가치관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지식들이에요. 이것을 내다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지식을 여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로마서 12장이 말한 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거는요,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우리가 해야 돼요. 저 영역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비춰지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진리로 바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그게 옳다고 붙드셔야 돼요. 자,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가면 머지않아요. 증상들이 나타나요. 저걸 안 하면 그냥 뭐 별로 다를 게 없는데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를, 성경이 말하는 진리들을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생각의 영역에서 새롭게 함으로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믿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그 말씀이 부딪힐 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길로 행하는 거예요. 자, 그 길로 가다 보면 분명히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때서야 우리가 인지해요. 아, 그렇구나. 그때서야 우리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맞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돼요. 그러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저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건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내가 계속 꾸준히 신뢰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에서 제가 저것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저기 우리 신앙의 기초고요. 교회의 기초예요.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 일곱 가지를 배웠는데 여섯 가지만 먼저 좀 나누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본성을 가졌다고요. 옛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 조회라는 본성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 여러분 저거는요. 그냥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붙드셔야 돼요. 붙드시고 내가 저런 자야.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심심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잊지 마시고 저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를. 자, 세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에 권세를 줬어요.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저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죠. 예수님을 살리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떠나도 어떻다고요? 우리를 부활케 해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요. 이 땅에는 사랑이, 아가페라는 사랑이 없었어요.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 아가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남녀 간에 에로스 사랑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형제의 사랑, 필레오는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스톨게, 그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저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오신 후에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저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에로스 사랑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여러 명 있지만 딱 둘이서 불꽃 튀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 다른 집 애하고 같이 놔둬도 어떻습니까? 자기 집 아이에게, 자기가 낳은 자녀에게 더 정이 가요. 이게 스톨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들 어떻습니까? 동생이 다른 친구들, 다른 아이들한테 맞아. 그럼 형이 쫓아가서 어떻습니까? 막 야단을 치고 동생을 꺼내오지요. 이게 필레아 사랑이에요. 자, 이런 사랑밖에 없었어요, 이 땅에. 근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그것도 원수되고, 죄 많고, 그런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아무 조건 없이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없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미요, 죽음의 영역은요, 끝났어요. 우리는 어떠다고요?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운명이에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는, 이런 생명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내 온 삶을 드릴 수가 있어요. 조건 없이.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지금 싹이 나고 있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행했던 이 사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낸다 합시다. 그러면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이 사랑 앞에요, 사람들이 꼬꾸라져요.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배워서, 그 사랑을, 싹을 못 틔워서 지금 이 상태지, 그 사랑을 싹을 틔우면요, 세상이 감당을 못 해요. 그걸 우리가, 우리의 씨앗이 있어요. 그걸 키워가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나는 더 이상 옛 질서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이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이래서 오늘 이제 일곱 번째, 지난번에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요. 자, 이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권세와 자녀의 권세와 또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려야 돼요. 통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생명이 넘쳐나야 사람들이 이 생명을 부러워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있는데 그것을 우리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죽겠네. 몸이 좀 불편하면 죽겠네. 뭐 이런 소리는 우리가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 다스리고 이제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 서면 질병도 사라져요. 어둠도 떠나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어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회복시켰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생명이 역사하니까. 우리도 동일해요. 그 생명이 역사합니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우셔야 돼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먼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일곱 번째는 어떻다고요? 나에게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은 이 어둠의 세력을 통치하고 물리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 주셨어. 내 이 생명을 더 키워서 생명이 더 자라서 승리할 거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면서 지식을 쌓아가면서 달리시라고요. 자, 여덟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이므로 모든 유업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리는 그 모든 유업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은 이럽니다. 하나님이 100이라면 100이라는 유업을 줬다.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를 누리죠? 상속을. 100을 누리죠? 근데 우리가 자녀가 되면 내가 자녀가 되면 이제 n분의 1이 돼요. 그래서 2분의 1, 50씩 갖는다. 또 한 명이 더 구원받으면 3분의 1씩 갖는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100을 누리면 저와 여러분도 100을 누려요. 이게 공동상속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를 가지고 누리셨던 그 유업이 있어요. 그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져요. 적용돼요. 어마어마한 유업이에요. 그 자격이 우리 모두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공동상속자라는 것은 예, 저런 의미입니다. 엄청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지금 몰라서 그렇지요. 나중에 천국 가보면 정말 기절할 일이에요. 근데 또 기절할 일이 뭐예요? 그것을 다 까먹었다는 거죠. 사용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걸로 또 기절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신뢰하며 믿으며 그걸 찾아먹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또 아홉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충만하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자,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 자입니다. 근데 뭘 충만하게 받는지 도대체 모르는 거죠. 많은 경우. 그런데 믿음으로 이제 반응하면 그걸 이제 알게 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은 3층전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기업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진리를 보고 온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엄청나다는 거죠. 그걸 찾아가라는 거예요. 알아가라는 거예요. 자, 열 번째, 나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혹은 성령과 사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빛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어두운 생활을 해. 죄를 지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사귄다는 게 뭡니까? 그냥 옆자리 같이 있으면 사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전철에서 옆자리 같이 앉으면 사귀는 겁니까? 아니죠. KTX 타고 같이 옆자리 타도요. 사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대화하고 같은 목적을 따라가며 교제하고 이런 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될 때 사귀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화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이런 삶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몸은 와 있어 예배에. 하나님 찾진 않아. 그럼 사귐 없지요. 근데 하나님과 사귀면 엄청난 보너스가 옵니다.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사귀면 엄청난 보너스가 오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놓쳐요. 왜 놓치는가 하면 일단은 사귐을 통하여 뭐가 오는지 몰라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 일에 바빠요. 그래서 못 사귀어요. 많은 경우. 근데 세상 일보다 더 중대하고 중요한 게 하나님과 사귀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게 생명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생명의 원천이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함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11번째, 나는 빛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도인과 서로 사귈 수 있다. 자, 이게 좀 처음 들어본 소리 같아요. 그렇죠? 성경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빛 가운데 가하면 우리 서로 사귐이 있대요. 이게 지금 교회의 아주 중요한 힘이에요. 이게 저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좀 알게 됐어요. 자, 이런 겁니다. 교회의 사랑과 사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귐을 가져요. 자, 이렇습니다. 청춘 남녀가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교제를 해요. 교제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나는 선교사로 갈 거야. 한 사람이 그래요. 다른 사람은 나는 돈 벌러 갈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그럼 둘이 한 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서로, 맞아. 나도 선교에 관심이 있어. 이러면 어떻습니까? 서로 한 팀이 돼서 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선교사를 갈 거야. 그게 나의 부르심이야. 아니야. 난 떼돈 벌 거야. 그게 부르심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안 돼요. 이게 둘이 맞지 않아. 연합이 안 돼요. 이거는. 혹은 나는 밝은 쪽으로 가는데 상대방이 자꾸 죄 짓는 쪽으로 가. 이게 같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요. 주권을 드리게 돼요. 그러면 자 A라는 사람도 주권 드리고 B라는 사람도 주권 드리고 F라는 사람도 주권 드리고 자 이렇게 다 주권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임은요. 하나예요. 한 비전, 한 목적 달려가요. 거기에 어둠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요. 저걸 자라가는 과정을 지금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였는데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모였는데 딴 생각을 해 와서 자기 이권을 주장하고 자기만 잘 되길 바라고 이런 생각을 가져. 그러면요 그 목적이 안 돼요. 그 교회는요 세워지질 않아요. 딴 생각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한 목적으로 모였다 그래. 근데 속에는 딴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안 돼요. 언젠가는 분리가 돼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건 뭐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 빛 가운데 설 때 저와 여러분의 자동적으로 한 비전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만 추구하면 같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귐이에요. 그리스도 안의 사귐. 그래서 그의 나라와 또 가정이나 그의 직장이나 이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서게 되면요.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비전으로 가요. 근데 문제는 빛 가운데 안 선다는 거지요. 구성원들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빛 가운데 가기로 비전을 보이고 길을 제시했는데 안 따라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연합이 안 돼요. 그냥 끝나요, 여기.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설 때 한 비전으로 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사귐의 장을 열어놨어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떤 비전을 향해 가는데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비전이야. 그 힘이 날까요? 힘이 안 날까요? 힘이 나지요. 그래서 교회가 힘차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같이 모였는데 딴 생각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비조물로서의 내 정체성을 알고 빛 가운데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삶을 안 살면 그 교회를 부르신 그 성도 안의 그 사귐 이것이 성립이 안 돼요.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더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열두 번째. 나는 빛 가운데 행하며 진리와 그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 자, 우리 생명이 벌써 왔어요. 또 우리 빛 가운데 우리 있어요. 우리는 이제 빛의 나라로 들어갔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분의 진리가 비춰졌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요. 자,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자, 이 내용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진리의 말씀,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다고요? 진리를 드러내요. 말씀을 드러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드러내는 존재라고요. 살아내는 존재라고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건 생명의 역사지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13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건 알지요, 여러분? 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저는 그게 좀 못마땅했다 할까, 못마땅하다는 얘기 안 하고 좀 그렇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어떤 사람에게는 IQ를 200을 줬어. 어떤 사람은 IQ를 120을 줬어. 어떤 사람은 IQ를 70을 줬어요. 아니, 여러 가지 있어요. 감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고루고루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 고루고루 주셔서 다 이렇게 존재감을 갖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IQ만 보자 합시다. 200과 120과 70이면 누가 더 유리합니까? 뭐 말할 필요 없지요. 예. 뛰어난 사람이 유리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태어났지만 유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IQ를 죄 짓는 데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에 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IQ가 낮은 사람은요, 꾀가 없어서 죄를 안 지어. 남 뒤통수 안 쳐. 그래가지고 인정받고 잘 살기도 해요. IQ를 사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한 예를 보자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자, 그리스도와 계시는데 이렇습니다. IQ가 200, IQ가 120, IQ가 70.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IQ는 얼마입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지요. 자, 그러면 자기 IQ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통치하는 길로만 살아. 그러면 IQ 200도 주님의 영향을 살고요. IQ 120도 주님의 영향으로 살고요. IQ 70도 주님의 영향으로 살아요. 그걸 생각하면, 야, 뭐 아무것도 아니네. 뭐 저 사람은 저렇게 짓고 나는 왜 이렇게 짓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게 불공정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불공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 모든 실력을 다 내려놓고 내 꾀를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면 돼. 주님의 통치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내가 200을 할 수 있고 120을 할 수 있어도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이끄시면 나는 주님의 영향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근데 우리는 니는 뭐 너는 200이니 나는 120이니 그 싸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날 지었냐는 거지. 그걸로 불편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모든 태생적인 불편을 다 제거하시고 길을 제시했어요. 너 나한테 주권들이요. 나 순종해.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널 도와주러 왔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 순종해가면 우리의 역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크게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도와주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특권이에요. 그 비밀들을 알아가십시다. 예. 자, 14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겉돌지 말고 그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뿌리박고 살아야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도 오는 혜택을 입잖아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머리시라. 지금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생명이 충만한 생명으로 들어와 있어요. 믿음으로 가면 주님과 동일한 그 영향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함이 와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이라든지 지식들이 이걸 막는 거지요. 하나님 못하시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충만함을 우리 스스로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 나 못해, 나 못해 이러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이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저런 특권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15번째,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이다. 나는 위의 것들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너희 생명,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우리의 생명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는지, 그리스도가 뭘 하시는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뭔지,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뭘 바라봅니까? 어떻게 권세를 얻을 건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건가? 어떻게 명예를 얻을 건가? 그게 이 땅의 주류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생명이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걸 우리는 발견하려고 고민하고 묵상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이 실지는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 위치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요,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지. 왜 땅의 것을 맨날 신경 쓰고 골머리 쓰고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목적을 주냐는 거죠. 아, 물론 우리 이 땅에서 직업생활은요, 당연히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진짜 우선을 두고 목적할 일은 뭐예요?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을 이 땅에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찾아야 되겠죠. 하늘의 뜻을. 그 다음에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시지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형상은요, 새롭게 된 자들이에요. 뭐 더 이상 만질 게 없어요. 우리의 영의 영역은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16번째, 만물은 다 나의 것이며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 이것도 좀 어려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좀 어렵죠? 자, 만물이 다 내 것이래. 자, 그럼 오늘 저 가다가 집에 마음이 들어. 저 내 거야. 이러는 겁니까? 그 얘기는 아니지요? 예,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만물이 나의 것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어서 맡겼어요. 아담은 이 만물이 다 자기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 이름 지어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 짓지 않았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이름이 합당했다고 말씀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담의 권세 아래 뒀어요, 이 땅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한번 줬으면요, 죄 지었다고 뺏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다고요? 지금 사실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근데 아담은 마귀에게 줬어요. 그랬죠? 그리고 자기가 마귀 밑으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습니까?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회복시켰어요.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했다든지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다든지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또 무화과나무를 꾸짖어서 이렇게 마르기도 하고 하셨잖아요. 그런 권세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요. 키워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망하게 하려고 다스리지 않지요.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죠. 유능한 임금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권세를 자기 이익을 위해 휘두르지 않지요. 모든 만물을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유익하게 하려고 잘 다스리는 것이 성군이지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서 이 만물을 잘 다스릴 건가? 이제 그게 우리가 숙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때 다 회복시키죠. 다 무너진 이 피조물 세계가 무너진 모든 영역을 다 회복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다스려요. 열 골, 두 골, 뭐 다섯 골 받아서 다스려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우리가 하시는데 여러분 그때 가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다스리는 걸 배워야 가지요. 어느 날 갑자기 위치만 갖다 놓으면 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 가정서부터 혹은 우리 마을서부터 내 삶의 영역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권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섬기고 다스리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다. 자,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것을 넉넉하게 또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이런 자격이 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모든 것을 착하게 할 수 있는 선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다만 옛사람을 따라가면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가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새 생명을 따라서 가는 길을 진리를 따라가면 저기 가능해요. 자, 그런데 마지막이 아니고 뒤에 또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자,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지금 학수고대한대요. 피조물이 지금 억울한 일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학수고대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지요? 하나님의 아들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표현을 저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것을 세상 만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먼저 이렇게 세상에 보면 이런 부류가 있어요. 아주 죄만 짓고 자기 이익만 따지는 부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요. 너무나 미쳐내요. 자, 불의한 자. 두 번째는요, 공정을 따지는 자 있어요. 공정을 따지는 자.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법 따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누구지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안식일법 뭐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그냥 말도 되지도 않는데 그냥 그걸 주장해요. 아주 우리가 좀 답답해요. 근데 예전에 우리도 저런 과정이 다 있었어요. 자,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여기 있어요. 어떤 아이 약해요. 아이들이 하나씩 주고 이 약한 애에게 두 개를 줘. 그럼 그 아이가 뭐라 합니까? 목사님, 왜 나는 한 개밖에 안 줘요? 쟤는 두 개 주고. 그래요, 애는. 그 애 수준에 맞아요. 왜 나는 한 개 주고 쟤는 두 개 주냐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쟤는 약하기 때문에 더 줘서 회복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한 개만 먹어도 충분해요. 그래서 한 개 주는 거예요. 이거요, 공정이. 저, 공정보다 더 뛰어난 거죠. 근데, 공정은 뭐예요? 공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요즘 선거철에 제일 이슈가 뭐예요? 공정이죠. 공정한 사회. 예. 왜냐 하면, 지금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차별이 많다는 거예요. 누구는 돈 많이 벌고 누구는 열심히 빼빠지게 일해도 그냥 계속 가난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좋은 데 가고 누구는 부모를 못 만나서 빼기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화두예요. 그나마 이제 공정으로 가자는 거예요. 공정으로. 아니, 나도 한 시간 했으면 당신이 한 시간 한 거나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뭐 어지간해서 비슷해야지.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공정사회에서는 뭘 합니까? 돈 많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거둬서 열심히 했지만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요. 이게 공정사회예요. 지금 이것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공정까지만 와도 천만다행이에요. 근데 공정은 부족해요. 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니네 니고 나는 나다. 너와 나 공정하면 된다. 얘기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하지 아니하면 분노에 차 있어요. 서로 분노 차 있어. 공평하게 하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신앙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공정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공정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억울함 당하면 여러분 화가 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정했냐고요? 아니요. 저분 십자가 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저건 왜 집니까? 공정한 거 신경 쓰면. 그냥 죄진 거는, 죄진 존재들은 어떻습니까? 죄값 받아야죠. 그래서 신앙은 공정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정의로 가든지 사랑으로 가야 돼요. 뭐가 정의인지 아십니까? 공정을 뛰어넘어서 사랑이 있는 쪽이 정의예요. 사랑을 베푸는 게 정의 쪽이에요. 자,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죽어가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어.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서 자기가 대신 대속하시고 우리 살렸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공정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스데반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가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렇게 죽어요. 그렇게 순교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넘어가야 할 길이에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저기 불의한지 몰라요. 공정까지도 가기 어려워요. 근데 공정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공정하지 않으면 화가 나요. 근데 정의와 사랑으로 가면요, 공정하지 않아도 정말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그 길이 지금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지런히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나아가야 할 비전이 있어요. 그 자리는 이 사회에 가능성 없어요. 이 세상은 비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를 안 가면 이 사회에는요, 비전이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요, 비전 없어요. 그러나 저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일어나면요, 그 사회에는 비전이 있어요.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 보세요. 신분, 권세, 능력, 삶, 이 모든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놨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매맞으며 두들겨 맞아도 어떻습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위치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로 우리를 불러요. 그리고 저 자리에는 엄청난 영광이 있어요. 자, 자연인이 이제 그러면 자연인이 그리스도로 이제 변화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계층이 있겠죠. 이 변화의 모습이. 자, 제일 먼저는요,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 마귀 종이에요. 예.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의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마귀의 종이에요. 예, 우리는 귀엽다 그래요. 아, 엄청 귀엽다. 잘생겼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요? 죽어 있어요. 마귀의 종이에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가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 없어요. 제가 이거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해요. 이제. 종으로 있다가 이제 아들을 발견해요. 사실은 아들인데 자기가 아들인지 몰라요. 종으로 살아요. 항상 종된 삶을 살아.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어? 야,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는 아들로 보시네. 나를 아들로 삼으셨네. 이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가야 내가 아들인 게 봐요. 보여져요. 그전에는요, 그냥 종살이해요, 사실. 그냥 종교에 매여 있어요. 마귀에서는 벗어났지만, 율법이라는 종이, 그냥 기독교라는 종살이로 살아요. 평강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만나면, 진리를 발견함으로, 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공동상속자네. 야, 내가 이런 자네. 내가 하러 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평안이 오고요. 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마귀의 주인 자리까지 가야 돼요. 마귀의 주인이 뭐예요?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위치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질병도 파하고 귀신도 파하고 모든 저주도 파하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리를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저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요, 사람의 종으로 변화돼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스스로가 종된 자리를 가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꾸준히 섬겨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모독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 살려야 되니까. 저 마귀의 종이 있는 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연약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종으로 낮아져요. 저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자리를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리를 가야 돼요. 그렇죠? 예, 저리 가야 되는데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친밀한 교제를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단히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이런 삶을 갈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걸 깨닫게 되죠. 제일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뭐부터 보이는가 하면요, 내 이 잘못된 삶들이 자꾸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 죄가 자꾸 비춰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잘못 살았네. 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돼요. 어느 때는 뭐 막 욕심이 보이고, 어떤 때는 막 시기 질투가 보이고, 어떤 때는 막 안 입고 온 것이 막 보이고, 막 그런 게 막 드러나요.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야, 축하해 줘야 되는데, 말은 축하하는데 속으로는, 에이, 나는 그 뭐야? 뭐 이런 게 막 떠올라요.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죄가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요소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다가오니까 지금 뭐가 드러나요? 그 정상이에요. 자, 저 과정을 지나면, 그 과정을 조금만 넘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냥 감격해서, 그냥 하나님 너무 좋아. 사랑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는데, 주변에 보면, 마귀가 장난을 치고 사람을 괴롭혀서 서로 죽이고, 뭐 감옥에 가고, 뭐 이런 일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요.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그 배후에 있는 그 마귀에 대해서 증오심 생겨요. 못 견뎌요. 그 놈을 그냥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그 놈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를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회복하고 이런 비밀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자라면 자랄수록 마귀에 대해서 증오심이 일어나요.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사람의 증오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방해를 놓는 그 뒤에 배후 그 원수 그것에 대한 진리로 보는 증오심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는요. 타인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부어져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던 뭘 하든 다 뭐예요? 진리를 몰라서 지금 하나 행동들이에요. 그게 너무나 불쌍해 여겨져요. 저리를 넘어가야 돼요. 저기를 못 넘어가는 사람 많아요. 그냥 사람을 대적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 많아요. 저걸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부어져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저기 이제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할 어떤 영역도 한 영역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든 상관없어요. 이 땅이 나를 얼마나 짓밟든 상관없어요. 내 정체성을 알게 돼요. 야,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구나.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평정이 일어나요. 환경이 뒤집어지든 뭐 꼬꾸라지든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평정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전부야. 그게 보여요. 그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주변이 어떻든 간에 그게 영향받지 않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자, 봅시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성도들이 좀 떠나가고 그랬어요. 뭐 물론 저는 좀 섭섭하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가서 잘 배워서 저 하나님의 아들들로 가는 잘하는데 빨리 잘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축복해요. 처음에는 좀 힘들려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 감당이 안 돼서 또 유능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아는 데 가서 배운다면 좋다. 잘 배워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 하는 길에 서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이젠 막 간절하게 들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이제 그런 일들의 이제 평정을 이렇게 놓치지 않아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었어요. 자, 그런데 봅시다. 만일 우리가 여기에 지금 막 사람이 차고 넘친답시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기분이 어떨까요? 막 오고 싶고 사람들 만나고 싶고 막 또 뭐 새신자들하고 모이고 하면 좋겠죠? 그치요 여러분? 힘이 나지요? 예. 근데 반대로 상황이 이렇게 됐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섭섭하고 좀 그렇고 낙심되고 그러지요? 그러면 뭐가 여러분의 마음을 왔다 갔다 쥐락펴락 하는 거지요, 지금? 사람이 숫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 이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평정을 잃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 때문에 평정을 잃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앞날에 잘 안 돼서 평정을 잃고요. 또 우리는요, 그걸 졸업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감정 굴곡이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아직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 자라야 돼요. 더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자리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현실을 더 들춰낸 것 같아요. 이게 덮여 있었으면 몰랐는데 그냥 그런 상태로 가버렸을 거예요. 이제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들춰졌어요. 그리고 교회 오는 것도 좀 발이 무겁고 좀 기도하러 와도 힘도 좀 빠지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요, 그거는 주된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주된 문제냐?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주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깊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고민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그만 어떤 문제에도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평정을 놓치는데 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또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것을 철저히 바라보시고 서시길 축복합니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